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군은 오늘로 이틀째 시리아 내 ISIL에 대한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전투기 10대가 ISIL이 자칭 수도로 삼고 있는 라카 지역에 지휘소와 모병소를 겨냥해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주 129명의 목숨을 앗아간 파리 연쇄폭탄 테러는 계획된 것이었다며 시리아 내 ISIL에 대한 무자비한 응징을 강조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오늘 프랑스를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케리 장관은 파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프랑스와의 강한 유대를 강조하면서 ISIL을 소탕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올랑드 대통령은 내일 프랑스 의회에 국가 비상사태 기간의 3개월 연장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이라크와 시리아 이외 지역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는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존 브레넌 미국 중앙정보국장이 말했습니다. 브레넌 국장은 어제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ISIL의 새로운 활동에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브레넌 국장은 ISIL이 더 이상 사륙 현장을 이라크와 시리아 영토 혹은 주변 지역 연계단체에 국한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주 파리 연쇄폭탄 테러는 이들이 수개월 전부터 치밀한 계획하에 벌인 공격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브레넌 국장은 또 ISIL이 최근 유포한 워싱턴 위협 동영상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며 미국과 동맹국이 이라크와 시리아 내 ISIL 속탄 작전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그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리아 난민 수용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 주말 발생한 프랑스 파리 테러범 가운데 한 명이 시리아 출신 난민으로 위장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맥콜 하원 국토안보 위원장은 어제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파리 테러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며 시리아 난민 수용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은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다음 달 11일까지 통과돼야 하는 연방정부 지출 예산안에서 시리아 난민 지원금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지난달 이집트 상공에서 추락한 러시아 여객기 참사는 테러로 인한 것이었다고 러시아 보안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연방보안국장은 오늘 사고기 잔해와 수화물에서 폭발물들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르트니코프 국장은 당시 비행기를 공중에서 폭파시킨 사제폭탄이 최대 1.5kg의 TNT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사건 관련자가 누구든 반드시 찾아내 처벌하겠다고 강조하고 우방국들의 범인 검거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러시아 메트로제트사의 에어버스 321기는 지난달 31일 이집트 시나이 반도 휴양지 샤르멜 셰이크를 이륙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중 공중에서 폭발해 탑승자 22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아태 지역 동맹국들의 해양 안보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마닐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방문은 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한 공동의 노력과 항해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아태 지역에 앞으로 2년간 2억 5,9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필리핀에 연안경비정과 해양조사선 한 척씩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에서 오늘 열차가 탈선해 적어도 12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열차는 약 300명을 태우고 라왈핀디 지역으로 향하던 중 퀘타 인근의 볼란 산악지구에서 탈선했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 기관사와 승무원 2명도 숨졌다고 파키스탄 당국은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관리들은 열차의 제동장치 고장이 탈선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다음 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별대사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무단 입국한 한국 국민 한 명을 오늘 오후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냈다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8.25 합의 사항인 남북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연일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가끔 구름 많겠으나 황해도는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함경남북도 동해안에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다음 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별대사가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의 인권 문제에 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다음 달 미국이 의장직을 맡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킹 특사는 16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인권 문제에 관한 대북 압박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유엔은 총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강력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안보리에서도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상정됐습니다. 킹 특사는 지난해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마지막에 다룬 주제가 북한 인권 문제였다고 언급하고 인권 문제는 미국과 한국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또 인권 문제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성격을 규정짓고 지금의 미국의 모습을 만들었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하고 이번 한국 방문에서 한국과 인식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이번 방한 기간에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비롯해 북한 인권 서울 사무소장 등 관계자들을 잇따라 면담할 예정입니다. 킹 특사는 올해 서울에 문을 연 북한인권서울사무소가 정보 수집 활동의 신뢰성을 높여 북한인권 문제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과 관련해 킹 특사는 중국과도 다층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킹 특사는 유엔 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과 인권이사회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는 물론 중국 베이징에서도 중국 담당자들을 만나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특히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한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 개선과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대북 라디오 방송이라고 킹 특사는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의 소리 VOA와 자유아시아 방송 RFA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전단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북한이 조준사격을 하는 등 제약이 있고 대북 확성기 방송 역시 나름대로 효과는 있지만 북한 전역이 가천권인 라디오와는 달리 도달 거리가 짧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특사는 현재 자신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은 없다고 말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북한과의 대화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이 한국 국민 한 명을 오늘 오후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냈다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송환된 한국 국민은 지난 9월 30일 북중 접경 지역에서 압록강을 건너 북한으로 들어간 48살 이모 씨로 이 씨는 오늘 오후 4시 반쯤 판문점을 거쳐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리충복 조선적십자중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지난 9월 북측 지역에 불법으로 들어가다 단속된 한국 국민 한 명을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올해 자진 입국한 한국 국민을 송환한 사례는 이모 씨 부부와 한국 국적의 미국 대학생 주원문 씨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한국 국민을 송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직도 북한이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와 김국기, 최춘길 씨도 조속히 석방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8.25 합의 사항인 남북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연일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외관계 안정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실익 없는 한국과의 대화가 가져올 부담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한국 국무총리는 남북 당국자 회담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황 총리는 17일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순국 선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70년째 지속되는 남북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해 한반도에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의 꽃을 활짝 피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5일 통일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남과 북의 상호 관심사와 한반도 미래를 위한 논의들을 하루속히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당국회담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8월 25일 고위급 접촉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8.25 합의 이후 남북 당국회담 개최를 위해 예비 접촉을 하자고 9월에 두 차례, 그리고 10월 말 한 차례 각각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9월 첫 제안 땐 한국 통일부 당국자들이 남북 대결 선동에 앞장선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10월 말엔 아예 한국 측의 제안이 담긴 통지문을 접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후 대통령과 총리, 장관 등 최고 당국자 수준에서 회담 개최를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 당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관영 매체들을 통해 부정적인 반응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자 논설에서 최근 미한 군사위원회 회의 등에서 논의된 작전 계획들과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 서울인권회의가 열린 사실 등을 언급하며 한국 측에 대화를 말하기 전에 품은 칼부터 버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대남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도 16일 한국 정부의 회담 촉구를 대화 타령이라고 깎아내리면서 8.25 합의 이행과 관계 개선이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책임을 북한에 씌우려는 흉심이 깔려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국 차원의 반응을 자제하고 있는 데 대해 판을 깨려는 의도는 없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북한이 회담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을 한국 측의 대결적 태도 때문이라고 압박하면서 한국 내 여론 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일단 대화 거부를 그 낮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대화 여지를 좀 남겨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화 거부 내용을 보면은 비방중상 중단이라든지 그 정치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거를 한국 측이 좀 미리서 알아가지고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라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8.25 합의를 자신들이 주도해 남북관계 냉각 국면을 전환시킨 계기로 평가했기 때문에 일정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스스로 지도력에 흠집을 내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또 북한은 류윈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방북을 계기로 마련된 북중 관계 개선의 동력을 유지하고 내년 5월 열리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대외 관계를 안정시켜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도 당분간 유화적 자세를 견지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전망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지금 북한의 생각은 남북 관계를 이렇게 걸쳐두고 대외 관계 쪽을 좀 분위기를 잡고 해서 이제 단대회를 하겠다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이 당국 간 회담에 응할지에 대해선 예상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신들이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할 경우 회담에 응하기보다는 시간을 끌며 북중 관계나 당 대회를 위한 내부 결속 다지기에 더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일 동맹의 최대 안보 위협은 북한이며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미한일 3국의 공조 강화가 중요하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13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위협이 미일 동맹의 최대 안보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North Korean threat is certainly a challenge that we continue to face daily, as Secretary Carter said when.
시어 차관보는 북한의 핵 활동과 미사일 개발, 확산 위협, 김정은 정권의 불확실성 등 매일 직면한 이런 위협이 한국뿐 아니라 미일 동맹의 안보에도 도전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어 차관보는 이런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미일 한 삼각 공조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t's most important that the trilateral partnership between the U.S.,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continue.
세 나라의 공조 관계를 계속 진척시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며 그런 차원에서 삼국이 지난해 말 합의한 정보 공유 약정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시어 차관보는 이어 이런 정보 공유 약정이 가동될 수 있도록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의 억지력 증진을 위한 왕성하고 탄력 있는 삼국 관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도 지난 2일 서울을 방문해 가진 47차 미한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미한일 삼각 안보체제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시어 차관보는 이날 미국과 일본이 올해 새롭게 개정한 미일 안보협력 지침 개정의 핵심 사안들을 나열하며 군사기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두 나라의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새 보고서를 발표한 대서양위원회의 로저 클리프 개건 선임연구원은 일본이 아태 지역 안보에서 지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y overall argument is I believe Japan has the potential to play a significantly greater role in regional security.
클리프 연구원은 미국이 더 이상 동아시아에서 대북 억지와 자연재해 따른 인도적 지원 등 모든 사안들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며 일본이 주도적으로 이런 역할을 미국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세계 3대 경제국이자 주요 군사력을 갖고 있으면서 지난 수십 년간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왔기 때문에 지역 안보와 안정을 위해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클리프 연구원은 일본이 이런 지역 안보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은 일본에 대한 미사일 방어 등 억지력을 강화하면서 군사기술 정보를 더욱 공유하고 연합훈련을 강화하며 새로운 무기를 공동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이웃나라의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일본 지도자들은 과거 침략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클리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 관계를 끊겠다는 미얀마 당국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두 나라의 군사 협력을 막기 위해 제재 수단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은 미얀마에서 북한과의 군사거래에 연루된 인사들을 겨냥한 제재를 계속 가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e use many tools to encourage progress, including diplomatic engagement and remaining financial sanctions aimed at those who undermine.
애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6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해 외교는 물론 기존의 금융 제재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얀마의 개혁과 평화 과정을 훼손하고 인권을 유린하거나 북한과의 군사거래에 참여하는 인사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13일 불법 무기거래 관여한 혐의로 미얀마 주재 김석철 대사 등 북한인 4명과 북한 기업 한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리치엘라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미얀마 정부 스스로 북한과의 군사관계 단절을 약속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We welcome Burma's public commitment to end its military relationship with the DPRK.
미국은 미얀마의 공개 약속을 환영했고 국제사회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그리고 2094호를 완전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해왔다는 설명입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보다 민주적이고 열린 사회로 향하는 미얀마의 전환 과정을 지지한다면서도 현지의 개별적 사건에 대응해 제재 정책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경고 역시 분명히 했습니다.
Specifically, we can and do add or subtract individuals and entities on the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 as circumstances warrant.
리치 앨런 대변인은 미국은 상황에 따라 개인이나 기관을 금융 제재 대상인 특별 제재 대상에 추가하거나 혹은 명단에서 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이번 제재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 해사 기구 IMO는 북한으로부터 동해상의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강원도 동해상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한 사실을 관련 국제 기구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사나 국제해사기구 IMO 언론 담당관은 16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강원도 동해상 항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해사기구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북한은 1986년에 이 기구에 가입했습니다. 앞서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강원도 원산압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항행금지구역 선포는 미사일 발사 등 군사훈련을 앞두고 민간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취하는 조치입니다. 북한은 2012년 4월과 12월 장거리 로켓인 은하 3호를 발사하기 전에 국제해사기구의 발사 예정 기간과 시간, 1, 2단 추진체 낙하 지점 등을 사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3월 초 탄도미사일 두 발을 남포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을 때 등 사전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중국이 세계 식량 계획 WFP의 대북 사업에 미화 1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영유아와 임산부에 대한 영양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최근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북한에 1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갱신한 자금 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국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기부한 금액은 미화 3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2013년과 2014년에도 각각 1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이 자금은 어린이와 수유모,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영양 강화 식품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중국 외에도 올해 러시아와 스위스, 호주 등이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600만 달러로 최대 지원국이 됐고 스위스는 593만 달러 상당의 분유를 지원했습니다. 또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이 390만 달러, 호주 230만 달러,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200만 달러와 16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자강도를 제외한 함경남북도와 평안도, 강원도 등 8개 도와 남포시 등 9개 행정구역의 어린이와 임산부 180만여 명을 대상으로 영양 강화 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지난 3분기의 경우 목표 인원의 72% 정도인 78만여 명만이 지원을 받았다고 세계식량계획은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위해 목표한 금액은 1억 6,780만 달러지만 지난 10일 현재 모금액은 8,890만 달러로 목표액의 절반 수준입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지역사무소의 다미안킨 대변인은 VOA에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서 주민들의 영양상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결과를 토대로 내년 6월 이후 새로운 영양지원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킨 대변인은 이를 위해 2,33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6.25 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에서 추락한 동료 조종사를 구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던 토마스 허드너 씨의 이야기가 최근 출간되면서 인종과 배경을 초월한 두 미군 병사의 전우애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미 해군 조종사로 참전했던 허드너 씨는 당시 부서진 기체에 갇혀있던 전우를 탈출시키기 위해 적진에서 사투를 벌였지만 결국 실패했는데요. 올해 91살인 허드너 씨는 지난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 해군 최초의 흑인 조종사 제시 브라운 소유와의 우정과 그의 마지막 모습을 회고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3개월 만에 참전 명령을 받은 것으로 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이국 땅으로 향할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We look forward to it. We were always preparing for combat.
참전하고 싶었습니다. 언제나 전투를 할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요. 물론 1950년 6.25 전쟁에서 싸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중해 주둔해 있던 어느 일요일 오후에 북한군의 침략 소식을 듣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장진호 전투에 투입되셨습니다. 엄청나게 치열했던 싸움이었죠?
Well, every flight we went out on was in anticipation of meeting an enemy.
출격할 때마다 적과 맞닥뜨릴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매우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우린 우수한 항공기를 갖추고 있었고 어떤 전투에서도 싸울 수 있도록 좋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첫날부터 적진에 투입됐지만 우린 싸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동료 조종사인 제시 브라운 소위가 몰던 항공기가 추락하던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회고해 주시겠습니까?
It was not unexpected. We knew that we were being shot at whenever we got within range of.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적 항공기 사정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언제든 피격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모든 아군 항공기가 공격을 받았는데 지상으로부터의 공격이 더 거셌습니다. 그러던 중 브라운 소위가 몰던 항공기에서 하얀 가솔린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추진력을 잃기 시작하더군요. 지상은 완전히 산지였고 눈으로 덮여 있어 지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덕과 계곡만 이어져 있어 제시가 과연 착륙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쪽으로 제시의 추락 지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그대로 항공기를 비상 착륙시키셨죠? 적군의 총에 맞을 수도 있고 항공기가 폭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는데요.
First of all, I wouldn't even have entertained anything like that if I hadn't known that I felt.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고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려고 했습니다. 무선으로 구조를 요청했고 구조 헬기가 30분 후에 도착한다는 응답을 받았지만 제시 항공기에선 계속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항공기에 갇혀 움직이지 못한 채 불 속에서 생명이 꺼져가는 것보다 더 끔찍한 상황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제시는 제 친구였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그를 탈출시키고 싶었습니다.
적진 한가운데서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 작업을 벌이신 걸로 합니다.
It took about half an hour for the helicopter to get there. And coincidentally it was a marine in a helicopter which we
구조 헬기가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미국 샌디에고에서 함께 배를 타고 전장까지 이동했던 해병대원이 헬기 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추락 항공기에 끼어있는 제시를 즉각 알아봤습니다. 저는 헬기 조종사에게 도끼와 소화전을 부탁했지만 눈 덮인 산 속에서 동료를 구출시키려는 작업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눈이 쌓여있는 데다 도무지 평지에 발을 디딜 수 없어 제시를 끄집어내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브라운 소위와 나눴던 마지막 대화를 기억하십니까?
Mostly about how to tell his wife how much he loved her. And he loved her very much. But there's no way that...
아내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제시는 아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시를 기체에서 꺼낼 수 없었습니다. 헬기 조종사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암흑 속에선 헬기를 조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는 더욱 걱정했습니다.
동료를 남겨두고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어 참담하셨겠습니다.
Oh, it was a terrible feeling. I told him that we didn't have the equipment to get him out of the airplane.
정말 끔찍한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제시에게 그를 기체에서 빼낼 수 있을 만한 장비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완전한 거짓말이 될 줄은 누구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시는 별말이 없었습니다. 혹한의 날씨 속에서 그가 얼마나 추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추락한 뒤에도 그는 계속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살아있는 친구를 남기고 떠난 겁니다. 제시는 이후 오래 버티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당시 인종과 출신 배경이 너무나 달랐던 두 분이 우정을 나누게 된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Well, we were in the same squadron and we almost always flew together. He was a very friendly person.
우리는 같은 비행중대 소속으로 거의 함께 비행했습니다. 제시는 정말 친절하고 똑똑했죠.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우정을 쌓았습니다.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브라운 소유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한 마지막 말을 평생 짊어지고 사셨나 봅니다.
Well, I didn't think there was a chance of snowballing hell about getting back there. And,
하지만 그곳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시의 유해라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동료와의 약속을 지키셨죠? 2013년 브라운 소위의 유해를 찾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What I first thought was the almost unthinkable is coming to pass.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북한을 방문해 어서 그의 추락 지점으로 올라가서 제시의 유해를 그 비행기에서 꺼내서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방북 당시 북한 측 반응은 어땠나요?
Surprisingly good. They were very, I'd say they were very friendly to us.
놀랄 정도로 좋았습니다. 인민군 고위 당국자 3명과 5차례 정도 면담했는데 우리에게 매우 친절했고 적개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이나 한국 모두 매우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두 나라가 서로 전쟁을 벌인 건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방북 당시 북한 측 인사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아졌지만 그들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고요. 당시 장마 기간과 겹쳐 제시 유해를 찾기 위해 현장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측은 발굴 장비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인력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귀국 직후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유해 발굴 작업을 위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신 걸로 아는데요. 국무부로부터 답장을 받으셨는지요?
No. The State Department had no contact. We went out there.
받지 못했습니다. 국무부로부터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북한 측과의 접촉점을 마련할 수 있는 비공식 서한이라도 받지 못한 것은 무척 아쉽습니다. 미국이나 북한 당국 모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접촉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걸로 합니다.
지금까지 6.25 전쟁에 미 해군 조종사로 참전했던 토마스 허드너 예비역 대령으로부터 전쟁의 비극과 전장에 두고 온 전우에 대한 애틋한 심정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풍경입니다. 지난 5월 노르웨이에서 열린 오슬로 자유포럼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외쳤던 장애인 탈북자가 있었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 구출단체 나우의 지성호 대표인데요. 이 증언을 우연히 듣게 된 미국인 사업가가 지성호 씨를 초청해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깊은 산속 탄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걸 찾아 헤맸고 저희 뒷집, 저희 옆집 이웃도 굶어 죽었습니다.
14살 어린 나이로 가족을 위해 석탄을 구하려다 열차에 깔려 한쪽 다리와 손가락을 잃은 탈북자 지성호 대표. 그의 몸은 2급 장애인 판정을 받을 만큼 망가졌지만 참혹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차를 차르던 소리와 제가 기절하던 생각이 납니다. 의사는 제 뺨을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1903년 설립된 미국 동부 델라웨어주의 건축회사 에디스의 브라이언 디 사바티노 회장에게 지성호 대표의 이야기는 충격과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인터넷 사회연결망 페이스북에 게시된 지 대표의 증언 영상을 본 디 사바티노 회장은 VOA에 당시 심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I was emotionally overwhelmed by his presentation and I realized that I had no idea of the depth and the breadth.
지 대표의 증언을 들었을 때 큰 충격과 함께 북한 주민들의 상황과 고통의 깊이는 짐작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설명입니다. 동영상에서 지 대표는 마취 없이 수술한 이야기와 약을 구하지 못해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렸고 무엇보다 장애인의 몸으로 국경을 넘은 지 대표에게 국가의 수치라며 고문하고 학대하는 북한 당국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지 대표는 동영상에서 5,000km의 탈북 여정을 함께한 아버지의 목발을 높이 치켜들며 북한의 인권 개선을 울부짖어 청중의 기립박수를 받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함께 해줄 때 북한 주민들의 자유가 깃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지 대표의 동영상에 충격을 받은 디 사바티노 회장은 지난 여름부터 지 대표의 미국 방문을 계획했습니다. 지 대표의 생생한 증언이 자신처럼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모르는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디 사바티노 회장은 지 대표를 처음 만난 순간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I could tell immediately that he had a gift. He has some sort of gift of grace that he is.
지 대표는 남을 위하는 특별한 선물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북한 땅에 남아 있는 동포들을 위해 매 순간 쏟아붓는 열정이라는 설명입니다. 디 사바티노 회장은 지 대표가 머무는 동안 탈북자들의 해외 무대 증언 활동에 교량 역할을 하며 영어 동시 통역을 도맡아 하고 있는 북한 인권단체 노체인의 헨리 송 씨와 거의 모든 일정에 동행했습니다. 미 상원의원과 국무부 관계자들을 만났고 기독교 남성 모임 등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2주 동안 지 대표에게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릴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지 대표는 델라웨어주 웰밍턴 시의회의 환영 선언서를 전달받았고 아크미어 아카데미 학교에서는 천여 명을 놓고 강연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대학교와 교회 등을 방문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렸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북한 인권단체 HRF의 주관으로 미국 내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사에서 초청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디 사바티노 회장은 지난 11일 델라웨어주 웰밍턴 시내 브랜드와인 밸리 침례교회에 북한 인권의 밤을 주관했는데요. 미국인들이 북한 인권 상황을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델라웨어와 펜실베니아 언론에 소개됐고 지 대표의 증언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지 대표가 다리를 절며 단상에 오르는 동안 기립박수로 환영한 300여 명의 미국인들은 증언을 듣는 동안 여러 차례 걸쳐 눈물과 박수로 호응했고 지 대표는 북한 인권 상황을 1시간 동안 전했습니다. 지 대표의 증언 후 마련된 질의응답실에는 참석자들의 심도 있는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의족과 의술을 한 지 대표에게 아버지의 목발에 대해서도 묻는 등 북한 인권과 지 대표의 개인에 대한 궁금증들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인들은 지 대표의 증언을 들은 후 매우 강한 영감을 받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인 남성 존 라델 씨입니다.
His heroism is magnified probably a thousand times by a thousand others.
북한의 절박한 인권 상황을 알게 됐고 북한 청년의 생사를 건 행보는 영웅적이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0대 미국 여성은 미국 청소년들이 북한 같은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해 아이를 데리고 왔다며 지 대표의 이야기에 희망의 메시지가 매우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Growing up in America, you can it can be so easy. You can be blind to what's going on in other countries and I think it's important to
에비게일 허슬이란 이름의 16살 여학생은 탈북자를 처음 본다며 그가 겪은 일 하나하나가 놀랍고 자기 또래에 겪었던 일들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라며 북한 청소년들이 지 대표처럼 신념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증언을 마친 지 대표는 VOA에 북한 주민들에게 떳떳했던 하루였다면서 미국인들에게 감사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이제 떳떳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들에게 못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제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 땅 이제 와서 일생에 남을 만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주셨고 호응해 주셨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셨고 정말 오로지 북한 인민들의 편이었다는 것에 너무 이제 감사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행사를 주관한 디사바티노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People here that range from children to adults that actually fought in the Korean War.
어린 아이들부터 한국 전쟁에서 싸웠던 퇴역 군인들까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며 지 대표가 이끄는 단체인 나우를 꾸준히 돕겠다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더 많은 탈북자들이 구출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나아지길 희망했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부터 살펴볼 텐데요. 부모를 모시고 살던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은 곧 상속세가 면제된다는 소식이 나왔더군요.
네. 부모를 10년 모시면 5억 원, 미화로 42만 6,800달러 상당이 되는데요. 이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해준다는 새로운 법 개정안이 오늘 합의가 됐습니다. 앞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몇 단계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이미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인 셈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 정부가 이 새 법안을 공포하면 바로 시행되는 법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부모와 함께 살던 집이라고 해도 부모 명의로 되어 있으면 사망 후에 자녀가 살게 되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뭐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부모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이 자녀의 명의로 바뀔 때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부모가 모시던 자녀가 집을 상속을 받으면 40%까지 상속세를 면제를 받았었는데요. 앞으로는 완전 면제로 바뀐다는 겁니다.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그 5억 원 이하의 그 주택이어야 하고요. 10년 동안 10년 이상 계속 부모와 거주한 집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긴 한데요.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에 보통 20%의 상속세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고령화가 아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많은 한국에서 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으로 어떤 효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의미로 발의된 법안이었는데요.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 해체가 문제시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의미 있는 법이어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볼 텐데요. 한국의 초등학교에서 생존을 위한 수영 교육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지금까지는 명문 사립학교에서 시행해오던 1학생 1학기 1스포츠, 그러니까 학생 한 사람이 악기도 하나, 스포츠도 한 개 정도는 전문으로 하게 하는 그런 교육활동이 이었었는데요. 이제 일반 초등학교에도 이런 것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학교 체육, 예술 교육 강화 지원 계획인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 수영 교육으로 지난해 그 세월호 참사의 교훈이 적용된 생존 수영 교육인 셈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취미나 뭐 특기 정도의 그런 수영이 아니라 정말 그 위험에 처했을 때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야말로 생존을 가르치는 그런 수영 교육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수영 교육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학년 정도 이론 위주의 수영 교육에다가 현장 실습 정도로 진행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3개 학년 동안 생존을 위한 실효성 있는 수영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배우는 시간도 조금 늘어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수영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할 텐데 수영장을 갖춘 학교들이 많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지역마다 시, 도가 관리하는 학생 체육관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 체육관을 지역 학교들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수영 등 체육교육 실기가 많아지면서 지역마다 수영장을 포함한 학생 체육관 시설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수영을 포함한 7개 종목 이상의 학교 스포츠 클럽을 운영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함께 말씀해 주신 그 1학생 1악기는 모든 학생들이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계획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선진화된 학교 활동으로 여겨지던 악기 교육인데요. 한국 초등학교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소식입니다. 시범 운영을 위한 악기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을 받아봤더니 바이올린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전국의 초중학교에 1,000곳에 15,000여 대의 바이올린을 지원한다는 것이 계획이 나왔는데요. 우선 학교 현장에서의 효과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악기 교육과 수영 교육, 스포츠 클럽 활동을 위한 시범 운영을 위해서도 교육부가 특별 예산을 지원합니다.
네. 자, 이 새로운 교육 정책이 나오거나 또 교육 정책이 바뀔 때 아무래도 부모님들,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가장 민감할 텐데 어떻습니까?
네, 뭐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용적인 목적의 교육이 자칫 수영과 악기 학원 등의 사교육 열풍으로 이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만약에 이런 교육을 하고 성적을 매긴다면은 아무것도 모르다가 뭐 수업을 하는 것보다는 미리 좀 공부를 해서 보내겠다는 부모가 많기 때문인데요. 사교육을 미리 받으려는 학생과 부모들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또 내실 있게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어린 학생들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조기 유학생 수가 8년 만에 한 3분의 1로 급감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기 유학은 대학 과정이 아니라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외국으로 공부하러 떠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2000년대에 들어서 급증했던 이 조기 유학, 최근 몇 년 동안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그 열풍이 잦아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조기 유학생들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뉴스는 예, 접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줄었습니까?
조기 유학생이 가장 많았던 때는 2006년이었습니다. 초등학생 13,800여 명을 비롯해서 29,500여 명이 조기 유학을 떠났는데요. 2013년에 12,300여 명,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1,900여 명으로 2006년에 비해서 3분의 1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 조기 유학 열풍이 불었던 이유는 영어 교육, 영어 실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좀 일조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영어를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요. 1990년대 중반부터 단기 해외 어학 연수, 배낭 여행, 유학이 좀 본격화됐었습니다. 그리고 98년에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잠시 줄어들기도 했지만 2000년에 4,390여 명, 2001년에 7,900여 명, 2002년에 1만 명을 넘어섰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3만 명 가까이 늘면서 부인과 어린 자녀는 유학을 보내고 남편은 교육비와 생활비를 벌어서 보내는 이른바 기러기 아빠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조기 유학생 수가 2007년부터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고 올해는 2001년 이후 처음으로 1만 명 아래로 밑돌 것이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조기 유학생들이 좀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뭐 경제적인 이유일까요? 아니면 한국에서의 뭐 영어 교육 여건이 좀 더 좋아진 것 때문일까요?
두 가지 다입니다. 교육비 투자에 비해서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조기 유학생의 감소 이유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시험이라든지 기업 취업에서도 이제는 조기 유학에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인데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한국의 영어 교육 환경이 아주 좋아져서 돈 많이 들여서 해외로 보낼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지난달 이집트에서 발생한 러시아 여객기 추락의 원인은 기내에 설치된 폭발물에 의한 테러로 확인됐다고 러시아 정부가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또 프랑스군은 파리 연쇄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시리아 내 ISIS을 겨냥해서 이틀째 공습을 가했습니다.
네. 자, 우선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지난달 여객기 추락 원인을 폭발물에 의한 테러로 지목을 했다고요?
네, 오늘 러시아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알렉산드로 보루트니코프 러시아 연방보안국장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보회의에서 여객기 추락 사고 조사 결과를 보고했는데요. 여객기 잔해 또 화물 등에서 외부에서 유입된 폭발물의 흔적이 발견됐으며 테러 공격에 의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러시아 정부가 이번 여객기 추락의 원인을 폭발물에 의한 테러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는 그동안 외부 전문가들의 분석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네. 자, 러시아와 이집트 정부가 항공기 잔해와 비행기에 실렸던 화물 등을 수거해서 추락 원인을 조사를 했는데 결국엔 폭발물의 흔적이 나왔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보루트니코프 국장은요, 여객기 기내에서 TNT 1kg의 폭발력에 해당하는 폭발물이 터졌다면서 기차를 추락시킨 폭발물의 위력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폭발물이 터지면서 기체가 공중에서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으며 이것이 동체 잔해들이 넓은 면적에 흩어진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자, 당시 여객기가 추락한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러시아 여객기가 추락한 건 지난달 31일이었습니다. 코갈리마비아 소속 에어버스 A321 여객기가 이집트 휴양지 샤름 엘셰이크를 이륙해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이륙한 지 20분이 조금 지난 후에 이집트 시나이 반도 북부 상공을 지나다가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진 후에 추락한 잔해로 발견이 됐습니다. 탑승자 224명 전원이 사망을 했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잔해가 수 킬로미터에 걸친 넓은 지역에 퍼져 있어서 공중에서 분해된 것으로 보였고 또 미군 정찰위성도요 여객기 추락 당시에 폭발 등에 의한 급격한 열 에너지 분출이 탐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폭발에 의한 추락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됐었고요. 또 러시아가 이 폭테러에 의한 이 추락으로 보인다고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앞서 이집트를 오가는 모든 여객기의 운항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네. 자, 추락 직후에 ISIL 연계 단체가 자신들이 공격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 이 주장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사실일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폭발물이 어떻게 여객기 안에 반입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당시 추락한 여객기 탑승자 224명은 우크라이나인 3명을 빼고 전원 러시아인이었습니다. 승객들이 대부분 이집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기고 토요일 새벽 러시아로 돌아오던 관광객들이었는데 따라서 탑승객이 폭발물을 들고 탑승했을 가능성보다는 여객기가 출발한 이집트 공항 관계자나 여객기 정비업체 관계자가 이륙 전에 기체 내에 폭발물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더 높게 제기가 됐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이집트 당국이 공항 관계자 등 여러 명을 이번 러시아 여객기 추락 사건과 관련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혐의나 조사 내용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이 연방보안국장의 보고를 받고 여객기 테러범을 반드시 찾아내서 응징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다고요?
네. 크렘린궁에 따르면요. 푸틴 대통령은 테러범이 어디에 있던 기한 없이 찾아내서 응징할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 테러범을 도우려는 자들도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러시아 연방보고는 이번 여객기 테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미화 5천만 달러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미화 5천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관련 이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테러의 배후를 ISIL로 지목하고 강력하게 응징을 다짐했었는데 이틀 연속 시리아 내 ISIL 근거지에 공습을 가했다고요?
네. 프랑스 국방부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리아 내 ISIL 거점인 라카에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카는 ISIL의 지난해 이슬람 국가 수립을 선포하면서 수도라고 주장을 했던 곳이고요. 실질적인 지휘부가 있는 곳입니다.
네.
프랑스 국방부에 따르면 프랑스 군 소속 라팔과 미라지 2000 등 전투기 10여 대가 라카의 ISIL 지휘부 또 모병소 등에 폭격을 가했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어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했는데 올랑드 대통령은 앞서 파리에 대한 연쇄 테러를 전쟁 행위로 규정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어제 연설에서도요. 프랑스는 전쟁 중이며 자국에 대한 공격 행위는 무자비하게 응징할 것이라면서 시리아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한 의회의 지원도 촉구를 했는데 프랑스는 앞서 지난 9월부터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을 지원해서 시리아에서 ISIL에 대한 공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저 어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ISIL 테러에 맞서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더욱 단결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테러 척결을 위해서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국경보안과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이 ISIL 대응 전략의 변화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지상군 병력을 파병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거듭 확인하기도 했고요. 한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프랑스를 방문 중인데요.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동맹국들은 ISIL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몇 주 안에 ISIL은 더욱 강력한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케리 장관이 어제 파리에서 올랑드 대통령과 만나서 테러 척결 또 ISIL 대응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VOA 뉴스 투데이 2부 함께하셨습니다. 곧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